1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것 같더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될 수 있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했던 것을 바울이 인용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엘리야 얘기를 다시 보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 아주 패역한 왕이었던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살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몽땅 다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신사에 절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그 절을 안 하면은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또 안 하는 사람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교회가 신사에 절을 하자, 이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결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건 하나님 버리는 것이다, 우상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사를 거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의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은 어느 한 사람 바알에게 대항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모두가 다 자기가 보니까 바알에게 다 굴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오직 자기 혼자서 바알과 둘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바알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처지에서 도대체 이스라엘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당연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왜 자기 혼자 지금 바알과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 보고 아이고 그래 고생 많다 조금만 참아라 상 많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바알에게 쫓겨다니면 죽을 고비 넘고 당하는 고생 고통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뭐 자기도 굳이 그렇게 바알에게 대놓고 대항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얼마든지 바알에게 무릎을 굴복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놨다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7천명 예비가 돼 있으니까 힘내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네 혼자가 아니다, 7천명이 지금 준비돼 있으니까는 7천 한 명이다, 그러니까는 낙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힘내가지고 바알에게 대항해라 이런 의미로 7천을 남겨놨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했던 말은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7천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를 갖다가 나 뜨겁게 만드는 말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말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그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뭘 근거했냐면은
바알과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그 대항 결과로 막 쫓겨다니는 그런 자기 행동을 근거해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런 얘기 한 것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무슨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건 신앙도 안 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자라면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면서 나같이 바알과 대항해가지고 쫓겨다니 죽을 법이 너비고 이렇게 뭔가 대야만이 뭔가 믿는 사람이지 뭐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것도 아니다. 뭔가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처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자가 아니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나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7천을 남겨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7천을 남겨놨다. 이 말이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너처럼 바알에게 대항하고 무릎 꿇지 않은 용감한 신자가 7천명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놨다 이 말을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 이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지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천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하고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뭐냐면은 자기 행위를 보고 신앙의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보고 그리고 자기 행위가 바알에게 대항하는 그 행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안 하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처럼 신앙을 스스로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 있나 없나 그렇게 찾았단 말이죠. 근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에게 7천명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그런 틀을 깨기 위해서 남은 자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에게 대항하고 있는 자기 행위를 갖다가 신자로서 훌륭한 행동으로 뭔가 신앙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하면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어떤 훌륭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기에서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봤단 말이죠. 엘리야는 자기 행위가 근거해가지고 나처럼 바알에게 대항하는 이것이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7천을 남겨놨다 이런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서 엘리야 자리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것도 남은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이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뭘 본 것입니까? 자기가 바알에게 대항해 싸울 수가 있는 그 능력, 자기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엘리야는 그걸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은혜가 은혜된다 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훌륭한 종교적 행위가 절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 딱 모아놓고 보면 행위가 다 달라요. 신앙 행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신앙 행위가 조금 훌륭한 쪽으로 되어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진짜 신앙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비교해가지고 신앙이 있다 이쪽은 없다 이래 버린다면 결국은 이처럼 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 자리에서 보는 시각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참 조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뭔가 훌륭한 종교적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자동적으로 중심되어가지고 뭉쳐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자동적이에요. 이 교회라는 게 사람의 행위가 중심되어가지고 훌륭한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뭐 성경을 많이 본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른 교인들이 자동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 사람 말이 비중이 있어질 때가 있고 자동적으로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엘리야 말을 했던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행동을 한 엘리야가 중심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은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결국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았다면 그것은 엘리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행위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듣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훌륭한 행위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연상을 하거든요. 종교적 행위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행위가 훌륭한 행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뭔가 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슬슬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한 얻었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은 구하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을 언급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중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다 이런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은혜 중심이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부지런히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항상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 듣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뭔가 훌륭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기도를 들으시는 게 절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의도를 몰라요. 목사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목사를 하면서도 밤낮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기나 치는 그런 목사라면은 뭐 저런 목사가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뭔가 인격도 훌륭하고 참 사람들이 볼 때 설교도 잘하고 경건하게 보이고 이런 목사라면요 하나님은 저런 목사의 기도를 갖다가 듣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단 말이죠. 훌륭하니까 겉보기에 사람인데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이런 생각 모든 게 뭐냐면 엘리야 자리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엘리야 자리에서 바라보는 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머물러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 말은 경건하고 훌륭한 행동이 구원의 중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중심이라면 행함이 부지런했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중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둔 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은혜가 중심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그 행동한 것을 중심에 뿌린다면 그것이 결국 엘리야 중심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훌륭한 신앙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하자 말이죠. 어려운 이웃을 막 도와주고 돈에 욕심 없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부지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우리에게 기둥이다 자꾸 이렇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간다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은혜가 그 교회에 소멸되고 있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라면은 그런 훌륭한 행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그 행동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누가 훌륭한 신앙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중심이 아니죠.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돼가지고 모여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면 참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런 교회에서 은혜가 소멸되어 자꾸 은혜가 멸실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훌륭한 신앙 행위를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행동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은혜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신앙의 훌륭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죠. 나 보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가 은혜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 이걸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목사들이 돈 많고 헌신 잘하는 그런 신자가 새로 오면 좋아하죠. 하나님 일꾼을 보냈다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냐 은혜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을 딱 보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은혜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되어진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인간의 경건한 행동들입니다.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 의의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지는 행동들을 하면 할수록 엘리야처럼 자기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행동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런 의의 행동이 자꾸 쌓이고 쌓임으로 인해서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뭔가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모르겠는데 자꾸 나한테 뭔가 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나한테 자꾸 내세울 만한 거 훌륭하다고 생각될 만한 이런 행동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자꾸 보여질 보여질수록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처럼 안 하나? 누가 나처럼 하는 사람인가? 자꾸 이렇게 내 신앙이 중심돼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경건한 행동이 걸림돌이니까 뭐 걸림돌 제거하기에 경건한 행동 하지 말자, 악한 행동 하자, 뭐 그렇게 받으신 분은 없겠죠. 나쁜 것은 경건한 행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건한 행동이 나쁘다면 그 행동을 제거하면 되죠. 근데 경건한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쁘다는 게 뭐냐면, 완악한 게 뭐냐면은 기도한 게 완악한 게 아니고 그 우리 행동을 중심으로 해버리는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심령, 그게 나쁜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자기 의로 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훌륭한 행동들 열심히 하십시오. 뭐 하도 안 하니까 뭐 할 줄 몰라서 못한 분도 있겠는데 경건하게 보이는 행동 해야 되고 훌륭한 행동 해야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하는데 하긴 하지만은 뭔가 좀 했다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신자지. 뭔가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을 한 자기를 바라보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는 신자를 생각해 버린다면 그게 나쁜 거다 그 말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하도록 했다. 거기 뭘 한다 했을 때 뭐 아내를 구박하는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뭐 그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은혜의 능력이 하게 했다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뭔가 신자라 생각되어지는 거, 뭔가 좀 훌륭한 생각 되어지는 것, 견뎌나 생각 되어지는 그런 행동이 나오면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자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은혜의 능력이 참 큽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감사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자고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악한 것은 결국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 행동을 바라빠버리는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남기신 남은 자 얘기 아니고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을 입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이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함이라 이것이 뭐냐면 자기 행동을 보고 살아가는 게 완악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몰라요. 그게 완악해요. 훌륭한 자기 행동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멸시를 당해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당하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의 구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흔히 교회에서는 신자를 구별할 때에 신앙 행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따져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행위를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인간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중심인지 이걸 항상 봐야 한단 말이죠.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과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상태, 이게 완악한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완악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또 인간의 완악함을 다윗의 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9절 10절 보면 또 다윗이 가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은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편 69절 69편 2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오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덧지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뚫리게 하소서. 이런 말을 다윗 시편에 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쓸개를 식물로 주고 먹이만 할 때 식초를 마시게 했다. 이건 누가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당한 일이거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한 겁니다. 그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구원만큼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경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았기 때문에 구원에서만큼은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뭐가 무살됩니까? 이스라엘이 잘했던 것이 몽땅 무살돼버려요. 예수님이 안 와야 자기 행동이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한다는 것은 너희 행위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그 말을 갖다 참지를 못한 것이죠. 자기들은 구원 자신만만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눈이 얻어보지 못하게 하고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감을 가진 그 인간의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그 모든 힘을 꺾어버려 하는 것이에요.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밥을 봐도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뭐 입에 무슨 뭐가 돈다든가 뭐 속변다 해가지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뭔가 의지할 게 있을 때에는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뭔가 경건하게 여겨지는 행동이 있을 때, 이건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을 바라봐요. 그 행함을 신뢰하면서 믿음에 자신감을 가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신자다,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 자신감이죠. 이게 은혜를 멸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이유를 모르죠.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완악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의의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거든, 신앙의 행동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를 마십시오. 부탁은데 꿈에라도, 꿈에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하게 했다는. 여러분이 그 어떤 훌륭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사신다 할지라도 실상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를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만들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봉사를 신뢰할 때에 빌미 들게 만들어가지고 자신감을 꺾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훌륭한 신앙 행위를 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절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능력이 나를 신자되게 하셨다. 이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신자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자기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뭔가 남들과 다른 훌륭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인 의로운 그런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을 보지 마시고 그런 행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택함이란 의미를 아는 신자고 그런 신자가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